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정희 권사님께서 본당에 들어오시면서 아, 여기가 천국이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시원하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천국이 아니면 어디가 천국이겠습니까? 네. 저희 찬양팀에 드럼을 치시는 우리 유성경 집사님이 저희보다 특별히 더 더운 곳에서 열심히 드럼을 치십니다. 꼭 보시면 위로하여 주시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동안 계속 덥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괜히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 교회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드리니까 이곳에 오셔서 시원하게 찬양하시고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이해한다. 내가 걸어왔던 길이기 때문이다. 자식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직 걷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다. 동감하시나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많이 하셨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꼭 너 같은 아들 낳아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꼭 너 같은 아들 낳아서 키워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은 아들 낳아서 고생해보라는 거죠. 자기 마음을 조금 이해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딸을 낳고 싶습니다. 저 같은 아들 안 낳고 싶습니다. 네. 제가 설날에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거 인터넷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제가 싫어한데, 설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뭐 작은아버지, 뭐 사촌까지 한 열몇 명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생선 머리를 다 모아가지고 저희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머니가 설날에 너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요리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방에서 막 고스톱 치시고 윷놀이 하시고, 네, 누워서 TV 보시고 하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 어머니가 즐겨 드시던 생선 머리를 제가 싹 모아가지고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삼촌이 왜 엄마한테 생선 머리를 주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받을 줄 알고 아주 당당하게 우리 엄마가 생선 머리를 좋아해요 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웃으셨는데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생선 머리를 자주 드셨습니다. 그리고 몸통은 항상 제가 먹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생선 머리를 좋아하는 줄 아셨습니다. 당시는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제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자녀에게 생선 몸통을 내어주는 부모님의 마음을 100%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렴풋이는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36살인데 아직도 엄마랑 전화를 하면, 제가 아직도 엄마라고 부르는데, 전화를 하면 밥은 잘 챙겨 먹었냐. 제가 이제 혼자 산 지 거의 한 8년 됩니다. 집안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설거지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합니다. 얼마 전에 또 화장실 세제를 좋은 걸 사서 화장실 청소도 제가 깨끗이 했습니다. 혼자 잘하는데 어머니는 계속해서 8년째 전화할 때마다 물어보십니다. 밥은 잘 챙겨 먹냐? 계속 살 빼라, 건강해라, 뭐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마음을 제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자식은 부모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서툰 이유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아이기 때문이죠. 언제 낳아서 키워봤어야 잘 키우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대나 30대 초반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지금 성도님들이 20대, 30대 보면은 아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때 부모가 됩니다. 그때 첫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다들 처음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서툰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안 해본 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살아보는 이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서툴러서 몰라서 실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나와 있는 진리를 외면하거나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또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듣지도 않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기들은 질문을 아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조금씩 아는 것이 많아지고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질문 많이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픔, 뭐 어려움, 고민, 짜증, 뭐 스트레스, 기쁨,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충만히 느끼고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바울 서신은 너무나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포함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들에 마치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신앙생활이 서툴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도 처음이고 안 가본 길이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평생을 살아왔던 방법들이 틀린 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평생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일을 시키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가 시킨 일을 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같이 예배드리네. 내가 더 높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더 명예가 있고 힘이 있고 내가 더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들은 어려웠습니다. 또 완전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함께 지내는 것이 그들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그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생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찌나 가짜 진리가 판을 치고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지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인사 후에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다른 복음은 없다는 선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제가 읽겠는데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인사하자마자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고 싶은 말이라는 뜻이겠죠. 모든 걸 종합해 본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위기가 왔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불을 보듯 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위로가 아닌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오늘 본문을 읽겠는데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편지했는지를 조금 더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사람 여러분, 왜 그리 어리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유혹하였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합니까? 복음을 위해 많은 고난을 겪은 여러분이 이제 와서 그것을 버린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처음 해본 일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가짜 선생들도 너무나 많고 심지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원망하기도 하고 다른 진리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믿게 됩니다. 듣고 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침을 받은 수많은 병자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리석다고 하지 않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천천히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에서 바울의 이 안타까움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바울이 떠나기 전 갈라디아인들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바울이 안타까움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할례로 대변되는 율법을 말합니다. 이 율법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유대인이냐 아니냐, 부자이냐 가난하냐, 몸에 장애나 병이 있느냐 없느냐 등등 수많은 이유로 사람들을 나누고 갈라쳤습니다. 기득권이 생기고 권력층이 생기는 겁니다. 그 바람에 거짓 진리를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더 판을 칠 수 있었습니다. 저기 가서 이 얘기하고 또 저기 가서는 이 얘기하고 서로 이간질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늘 서신서들 앞에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이 갈라디아서 앞에 보면 더 길게 자신의 사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심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영상, 글귀 이런 걸 제가 찾아보는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차피 아는 맛이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먹어봐야 어차피 아는 맛이라는 거죠. 뭐 라면을 다 라면 어떤 맛인지 알지 않습니까? 치킨 어떤 맛인지 알고 어차피 아는 맛이니까 먹지 말고 참아라 라는 말인데 그 말 밑에 누가 댓글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는 맛이 제일 무섭습니다 라고 써놨죠. 그 맛을 아니까 먹고 싶은 거죠. 그렇죠? 무슨 맛인지 모르면 먹고 싶지 않죠. 네, 아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음식이 그러할지인데 하물며 바울도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니 너희들 하나님 알잖아. 하나님의 은혜 경험했잖아.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렸는데 너희들 지금 왜 그러는 거야? 그런 바울의 마음이 어리석다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다쳤습니다. 지금도 눈에도 흉터가 있고 입에도 흉터가 있고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놀이는 뭐 담벼락 넘기라는 놀이였어요. 제가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혼자 최선을 다해서 넘었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엄마 오늘은 나 몇백 번 넘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러다 보면 꼭 다치죠. 정말 많이 다쳤는데 제가 다칠 때마다 엄마한테 혼났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가 다쳐오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다쳐서 아픈데 속상하니까 그 아이를 혼내죠. 그렇죠? 다치지 말라고. 속상한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속상한 마음 때문에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답이 뻔한 질문들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당연히 듣고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 그것을 버릴 것이냐?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왜? 도대체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마치 평생을 교회에 다니고 집 문 앞에 교회 이름의 명패를 붙여놓고 차에도 십자가를 달고 카카오톡 프로필에 성경 말씀을 적어놓고 종교는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양보는커녕 이기적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고 내가 믿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틀린 것이라고 몰아붙이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남탓하고 화내고 우기고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묻는 것처럼 왜 갈릴리 갈라디아 교인들아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던 시간을 잊지 말아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도 있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해준 에어컨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감동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러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절대 환경 탓, 사람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이유보다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말씀이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에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방법이 되시며 최고의 이유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